3절로 5절까지 창세기 1장 3절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등치 안 맞게 창피하게도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자꾸 걸리고.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란 주제인데요.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모든 말씀은 정말 우리는 그 교훈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받기 위한 거잖아요. 듣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받는다고 하는 의미를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훈을 받을 때마다 그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에 적용해 나가고 실제적인 삶에 우리 영향을 받는 저희가 되길 이제 바란 마음으로 말씀 받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제 구별을 할 수 있게 했는데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둠만 있을 때는 우리 스스로도 어둠 자체를 구분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빛이 있음으로 그 어둠을 알게 됐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구분한 거죠 분명하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원래는 우리가 그 어둠 속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빛이 비추기 전까지는 빛이 어떤지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적으로 이거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어둠에 거한 그 자체도 사실 몰랐던 거예요. 무엇에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 때문에 걸려 넘어진지조차 모르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어둠 속에 살았던 어떤 그런 입장에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별 노력 없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아무 노력 없이 살면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이 죄를 짓는 데는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정말 노력 없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는 걸 가만히 보면은 정말 죄성이 너무 많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죄성을 지금 갖고 있는데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어떤 아이들은 아주 어린 그 나이,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어린 나이일 때인데도, 제가 막 나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제가 나올 때, 저희 이제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제가 나올 때 그것이 기회라고 보는 거죠. 질성이 가려져 있다가 나오면은 그것을 씻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인격적인 모든 것까지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기보다는, 그 죄성이 나왔을 때, 죄를 보였을 때 우리는 그 죄를 지적하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씻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담당하고 있는 유치부 아이들은 그것이 많이 드러나지 않지만 그 죄성이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씻을 수 있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진행하면서 좀 더 생각을 이제 많이 해보겠습니다. 마귀는 왜 우리에게 인간을 타락시키고 노력도 하지 않 노력할 필요도 없이 죄를 짓는데 빠르게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 마귀한테 예비한 그 운명이 있잖아요. 그 지옥에 갈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누구보다 잘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그분이 한 분이시라는 걸 믿고 떠났는데 그분이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마귀도 지옥에 던져놓을 수밖에 없는 그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운명을 잘하는 거죠. 그렇게 정한 분이 딱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한 분. 그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떤다는 건데 이 마귀가 내가 지옥에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가려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까지 그 수가 다 차면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아주 선을 행하려면 많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야 되는데 악은 수고도 없이 죄짓기에 빠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구원받은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구원받았지만 그렇게 막았는데도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벌써 때가 이르렀냐고 벌써 우리가 그렇게 막았는데 그 때가 이르렀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29절 2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때가 이르기도 전에 우리를 지옥에 던져넣으려고 오셨나이까 그렇게 막고 있는데 구원의 그 수가 차면은 우리가 영영한 불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그 운명을 아는데 그 때가 벌써 됐냐는 거예요. 때가 이르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느냐. 귀신을 마귀들은 예수님을 더 잘 알아봤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더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예비단 그 운명 그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절실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게 오신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어떻게든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쭉 보시면 요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이 비추고 계시는 이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 정말 이거는 조건 없는 사랑인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는 그 빛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해가 마치 악인과 의인을 구별해서 비추는 거나 뭐 비가 의인에게만 비쳐 내리고 악인의 땅에는 뭐 내리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인 겁니다. 마태복음 5장 좀 보시겠습니다. 45절 4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항상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언제 나타나냐? 그것은 육체적으로 크거나 그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 죄를 질 수 있는 힘이 생기면은 가차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데는 빠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선행을 하는 데는 굉장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 아이들이 그런 그 환경이 주어지거나 힘이 능력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죄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신가 같은 사랑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아직 죄가 나타나지 않는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중고등부 정도 올라가면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를 지적해주면서 네 안에 있던 죄가 그렇게 더러운 죄였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스스로 씻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인데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무엇을 씻어주냐면 그 죄가 나올 때 항상 그것을 씻겨줄 수 있는 하나님 계시다는 것. 마귀가 한 분인 줄 알고 믿고 떨었다고 했는데 그분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가지고 지옥에 갈 운명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한테는 그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시라는 것. 내가 그분이 이제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그런 분은 없겠지만 실수할 수가 있는 게 저 유튜브 때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쁜 일이죠. 그렇게 해야죠. 그건 나쁜 일이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이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그러잖아요. 그럼 아이들 그래 싫어해요. 그러죠. 그렇게 가르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면은 예수님은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 아닙니다. 그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자체가 우리한테 베푸신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조건적인 사랑처럼 얘기하면 마치 사람이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 아이가 잘못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부끄럽게 하고 많이 그렇게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엄격할 필요는 있지만 그 아이는 나한테 소중한 아이거든요. 그러면 항상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 아이는 아버지로부터 항상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생님들한테도 필요한 겁니다. 가장 영향력이 있고 존경받는 선생은 뭐냐면 학생들이 선생님이 학생들이 이제 느낄 때 선생님이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는구나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 그 느끼게 해주는 선생님이 가장 존경받고 영향받는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아주 많이 그 관찰하고 지도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교육학적인 이론을 갖지 않더라도 맨 처음에는 막 그 아이를 뭐 미워하고 어떤 저런 애가 있어 막 이렇게 얘기 나오다가 많이 이제 경험이 쌓이면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아, 그 아이는 정말 소중한 아이구나.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떤 그 죄라든가 이런 것을 가끔 낼 뿐이지 그 아이는 항상 사랑받을 만한 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구원받은 이 교회 내에서 위에 맡아진 아이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아이다. 그 존재 자체가 귀한 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실은 아이들을 대해야 됩니다.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렇게 하면 예수님 미워하셔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잘잘못으로 구원해주고 안 해준 것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에게 해와 비를 고르게 준 것 같이 사랑하신 거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의 잘잘못으로 인해가지고 너는 구원받았는데 지옥이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랑의 대상이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속에서 해야 아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를 짐으로 인해가지고 죄를 짓는데 빠르지 선을 행하는 데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하나님이 맡겼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찬빛으로서 각 사람에 비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받지 않는 거죠. 그게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5절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둠인데 어둠에 후레쉬를 딱 비치면 어두운데 오래 있을수록 후레쉬를 딱 비치면은 다 찡그리잖아요. 이렇게 빛을 막는다는 게 이런 건 있어요. 갑자기 빛이 비치니까 이제 눈이 식어서 이럴 수는 있지만 빛이 비치는데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이해하기 힘든 정도잖아요. 빛이 비쳤으면 당연히 어둠은 딱 물러나고 빛이 비쳤으니까 빛에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그만큼 어둠에 익숙했고 어둠 선택하는 걸 더 좋아했다는 거죠. 빛에 거하기가 참 두려운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죄를 지면 질수록 어둠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어둠을 아이들들에게 자라면서 보면은 잘못하면은 자꾸 이게 숨어요. 그죠? 아빠가 나오면 이제 아빠 다녀오셨어요 그런 아이들도 어느 날 안 나오면 분명히 뭔가 이상한 거죠. 문 열고 그래도 없어. 뭐 예? 침대 밑이나 책상 밑에 막 숨잖아요. 이렇게 그 누가 이렇게 줬는지 몰라요. 죄를 지면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죠? 예. 선택을 막 지가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지. 그렇게 그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가리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빛이 와서 어둠을 비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고린도서 4장 3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각 사람에게 와서 정말 의인과 악인에게 고루 내리는 그 빛으로 비춰졌는데 세상신이 막는 겁니다. 세상신이 믿지 않냐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을 막고 있는 겁니다. 세상 세력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빛으로 직접 우리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가장 근접해서 비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인 어둠에 빛이 왔는데도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은 사람이 선택된 것도 있지만 마귀의 어떤 원초적인 그 근본적으로 막고 있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빛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잡으시고요. 요한복음 3장 다시 갔다가요. 요한복음 3장 19절 요한복음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음에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거는 이제 전 이제 시골에 살았으니까요.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막 이제 그래서 아주 건강은 자신했는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기도 잘 안 걸렸는데 산을 막 오르락 내려가다 보면 이게 돌풀이 잘못 차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럼 돌풀이 탁 보면 돌 밑에 엉뚱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신기한 벌레도 많이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일부러 산에서 어떤 돌을 이렇게 들치면은 그 밑에 있는 벌러지가 아주 굉장히 많아요. 여러 벌러지가. 근데 이 벌러지가 돌 딱 들치면은 가만히 이렇게 있느냐? 그렇지 않죠? 갑자기 확 하고 들어가요. 잠시 후에 없어지잖아요, 다. 그 원래 어둠을 좋아하는 벌레들이잖아요. 그냥 빛만 들어가면 후딱에 그 숨습니다. 아이들이 죄지면 숨는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가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어둠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게 정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게 정죄하는 것은, 정죄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빛을 선택한 게 아니라 어둠을 선택하니까 그게 하나님께 대해서는 정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빛이 비치는데도 그것을 선택 안 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이 이제 정죄가 됐는데 그 속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복음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자기의 운명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아까 저한테 돌아가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세기 1장 우리가 읽었던 것에 그 말씀이 이제 인용되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참빛으로 와서 의인과 악인에게 해와 비로 고르게 하는 것 같이 그 은혜의 사랑으로 비추고 있는데 마귀는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어둠을 더 사랑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운명이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에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빛을 왜 만들었느냐? 땅에 비추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창세기 1장 다시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15절 창세기 1장 15절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땅에 비치게 하기 위해서 빛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1장 2절로 3절은 5절까지는 빛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고 그 빛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 빛은 낮과 어둠과 밝음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그 빛과 어둠으로 구분하는 그 구분의 빛이 목적은 창조의 목적은 땅을 비추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땅은 욥기 38장에 보면 지구가 탄생할 때 마치 아기가 탄생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은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우주의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니면 이 우주의 만물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있으므로 우주가 존재의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없으면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제 거꾸로 생각해서 나 하나쯤 없는 거 상관없잖아요. 그잖아요. 이렇게 그거는 남 얘기지. 남 얘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사 죄송합니다. 한 사람 없는 거 뭐 상관없잖아요. 아무도 상관없어요. 끝도 없는 우주는 항상 영원한 것 같고 어떤 사람 없어진다고 해서 변화되는 거 없잖아요. 그건 남 얘기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이 우주와 만물은 내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우주와 만물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빛을 왜 만들었느냐? 땅을 비추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 목적이 달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참빛으로 오셔서까지 비추고 있는데 막는 세력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운명을 알게 됐고 그 빛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고 부르짖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빛을 주신 거예요. 비춤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달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밤을 밝게 비춰줍니다. 결국 달은 스스로 비출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달이 어두운 밤을 밝게 해준다고 하는 의미는 다른 곳에 태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 알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이 비춰주신 빛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빛을 받아서 다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빛 가운데 살아야 가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도 돌돌 치면 막 저 어둠으로 숨던 그 벌레였습니다.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야. 그 어두운 데만 좋아했던 우리인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빛을 사랑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 이제 빛 가운데 왔으니까 빛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됐으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제 떳떳하게 누리는 삶을 살면서 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능력은 엄청난 것인데 그 능력을 다 받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이제 죽어서 천국은 가긴 갔답니다. 구원 받아서 천국 갔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방에 들어갔더니 사물함이 너무 많더래요. 그 사물함 중에서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길래 그 사물함을 딱 연락을 했더니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가 그 열지 말라. 열면 네가 후회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도 내 사물함인데 내 이름이 있는 사물함인데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알고 싶습니다. 하고 열어봤더니 거기에는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 제 그 과거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엄청난 것들이 그냥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그 많은 은혜, 사랑, 능력 이런 것들이 많이 가득 있는데 하나도 쓰질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예수님이 후회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해주기 위해서 다 준비해놨는데 나는 정작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지 않았던 거예요. 이 세상 신에 그냥 미혹돼가지고 그 세상의 염려와 여러 가지 육신적인 그 삶을 해결하는 어떤 그런 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쓸 길을 내가 못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빛을 주신 그 이후에 그 빛을 비추이고 그러기 위해서 충분한 모든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나는 할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얼마든지 이렇게 전파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아무 염려함 없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정말 우리가 어둠이었잖아요. 어둠이었는데 빛의 자녀를 살아가는 그 자체, 그것은 이제 달과 같이 달만 보면은 태양이 있다고 하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에는 그럼 우리 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모든 능력 이런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 그래서 그 다음 기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시고 그 빛의 자녀들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항상 거짓을 말하던 너희들이 아니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항상 거짓말하던 너희들을 빛을 비춰줘서 경건한 자녀로 만들었지 않느냐는 겁니다. 경건한 자녀는 이제 진실하는 거예요. 마귀의 반대는 진실이 아니에요. 거짓의 반대는 진실인 거 아니에요. 진실한 자녀, 진리를 받음으로 진실한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진리만 말해야 되는데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하던 것처럼 말하던 그런 것에서 이제 진리를 진리로 말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 모든 착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착함입니다. 우리도 부모가 말할 때 말을 잘 들으면 아이 착하다 그러잖아요. 모든 착함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경건한 삶, 그것은 진실함에 있는 겁니다. 경건하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10편, 15편에 있는 말씀처럼 경건은 진실된 거에 있는 겁니다. 마귀의 그 미혹되어 있을 때는 우리는 거짓을 말했지만 하나님의 빛을 받은 위에는 우리는 진실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달의 역할, 그 빛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그 죄의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 고통을 받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참빛으로 오신 거고 그렇게 우리를 역사하신 거라고 봅니다. 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은 그 창조의 순서를 이렇게 보면은 한 개인이 구원받은 역사와도 똑같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비추고 우리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알 겁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교육이든지 어떤 교훈이든지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받기 위한 겁니다. 반드시 항상 하는 교훈은 받고 그것을 정말 받는다는 의미는 실천한다는 의미죠. 그런 우리가 이제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교훈을 받읍시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실로 감사합니다. 저에게 빛 되신 주님, 빛의 자녀로 저희를 삼아주시고 그 모든 그 능력과 행함에 있어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인 걸 저희가 압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담대히 서는 저희들, 그 위치하는 곳마다 주님 항상 역사해 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 나타내는 것을 저희 스스로도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앙하는 삶 속에서 진정 저희의 존재를 알게 하고 주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저희가 되길 바라곤 합니다. 그 달의 역할,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더욱 교훈해 주시고 더욱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주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남은 생도 주님께 의지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